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레바논 남서부 지역에 대한 지상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동부에 이어 남서부의 이스라엘 접경지대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한 제한 국지적 표적화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2인자인 나임 카셈은 이날 지난 1년간 지속된 이스라엘과의 충돌에도 헤즈볼라는 건재했다며 항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셈은 지난달 27일 하산 나스랄라 최고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뒤 사실상 헤즈볼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밤사이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공습을 가해 수하일 후세인 후세인이 헤즈볼라 예산 물류 담당 고위 관리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분쟁의 해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레바논 지도자들이 레바논 대통령 선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군을 포함한 레바논 국가기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1주년을 맞았던 어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은 인질들을 모두 무사히 귀국시킬 때까지 미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과 미국인 46명을 포함해 1,200명의 무고한 이들이 사망한 데 대해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과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테러 단체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산하 군사조직인 이제딘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바이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남은 인질들의 의혹과 상태는 극도로 악화됐다면서 인질들의 운명은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기습으로 250여 명의 인질들을 붙잡아갔으며 현재 양측 간 인질 수감자 맞교환 등을 통해 풀려난 인원 외에 아직 101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내 하마스 세력의 제거가 전쟁 목표라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 최전방 도시 토레츠크 외곽에 진입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아나스타시아 보보우니코바 루한시크 작전 전술단 대변인은 어제 늦은 시각 언론에 이같이 확인하면서 전황은 불안정하고 도시의 모든 진입로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토레츠크 진입은 지난 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부흘레다르를 장악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도네츠크주에 속한 부흘레다르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주요 전선이 교차하는 전략 요충지로 러시아군은 현재 80%가량 점령한 것으로 알려진 돈바스에 대한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시를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 최소 11명이 부상했다고 올레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이번 공격으로 기반시설이 손상됐다며 러시아군이 사용한 무기의 종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기습 침공한 뒤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쿠르스크에 수호이 25 전폭기 등을 동원한 공격을 가해 장갑차와 병력들을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번 회담은 중동에서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물론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달 30일 이란을 방문해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회동했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일정과 별개로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푸틴 대통령과 또다시 회담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뷰의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선 마주하고 싶지도 공격할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4도, 최고기온은 영상 15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주저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선 마주하고 싶지도 공격할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통해 또다시 핵무력 사용을 위협했군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찾아한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변이시키고 무력 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게 됐다며 조선반도에서 전략적 힘의 균형의 파괴는 곧 전쟁을 의미하고 이를 추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미 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완전히 변이된 현 시점에서 핵 대응태세는 더더욱 한계를 모르는 높이에서 완비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핵 기반의 미한동맹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무한 군비 경쟁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 움직임을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고 또 이를 명분으로 핵 대응 태세 수준을 끝없이 높이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남북한의 군비 경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고요.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김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 즉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이 지난 4일 북한을 향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과 관련해 수사의 수위를 낮추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나의 발언을 똑바로 들어야 한다며 나는 분명히 그리고 일관하게 군사력 사용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할 때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과 방침은 미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는 논리를 부각시킨 겁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이전 시기엔 우리가 남력 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 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턴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를 때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 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선제 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얘긴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말한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방어훈련인 연례 미한연합연습을 북한 침공연습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보는 한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염두에 둔 훈련부대 방문과 무기체계 시찰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위원장의 얘기는 새로운 건 아니지만 자신이 평화를 파괴하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자신의 언어로 강조한 연설이라며 북한은 이런 논리를 외교 무대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언덕을 만드는 거고, 특히 중국과 같은 자신의 우방으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받거나 그에 따른 외교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와 어떻게 보면 비빌 언덕을 만드는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언급한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비정상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거듭 비판하고 한국군 전략사령부 출범에도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 해도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또다시 조롱했습니다. 특히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 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훈계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방의 수위가 높아지도록 자극하고 남남 갈등을 유도해서 김정은이 코너에 몰린 것을 탈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어떤 곳인가요?
네, 김 위원장이 방문한 이 대학은 원래 이름이 국방종합대학이었지만 김 위원장 집권 후 2020년 공식 매체 보도에서 처음으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으로 불렸습니다. 2016년 6월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 후에 명칭에 김정은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한 7일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두 국가를 언급하면서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영토조항을 공세적으로 설정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을 국제법적 영해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국으로 풍선을 살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약 1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며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약 60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 병등 생활 쓰레기였고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26번째입니다.
네. 북한의 풍선 살포가 이제 일상화돼 버리는 느낌인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빈번한 것과 관련해 회색지대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해 북한에 알려야 한다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풍선에 화학물질을 넣어서 보내거나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날 경우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정부가 적절하게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은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며 전단 살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4일 북한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과 테더를 압류하기 위해 두 건의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암호화폐 도난 사건인 대리빗과 스테이크닷컴 해킹 사건 등두 건의 주요 해킹을 대상으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두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이 이들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동결 조치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지난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대리빗을 해킹해 탈취한 2,800만 달러 중약 170만 달러 상당의 테더를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세탁한 사건을 추적하던 중 이들이 관리하던 약 169만 4,395 테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당시 대리빗의 가상지갑에 접근해 자산을 탈취한 뒤 이를 이더리움으로 전환했고 이를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테더로 다시 바꾸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에서 라자루스와 APT38로 알려진 북한 군사 해킹 조직의 일원이 관리하는 5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서 피고의 자산을 압수했다면서 현재 FBI가 보관 중인 자금은 미국 연방보안관국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송은 지난해 인터넷 암호화폐 도박 사이트인 스테이크닷컴에서 총 4,1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이 해킹한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이중 FBI가 압수한 약 97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됐습니다. 이번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계좌는 모두 8개로 미국 정부는 소장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업체 브릿지 원이 관리하고 있던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서 자산을 압수해 역시 현재 FBI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범죄자들이 불법 활동에 사용하거나 불법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박탈해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억제하며 법 집행기관과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 TRM 랩스의 니칼슨 분석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 세탁을 시도한 구체적인 경로를 추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블록체인 분석과 사이버 수사 기술을 동원해 불법 자산의 흐름을 밝혀냈다는 측면에서 큰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mean, seizing, taking back tens of millions of dollars from both of those hacks through asset freezes, right? When they convert the stolen money into centralized tokens.
칼슨 분석관은 이번 압수 과정과 몰수 소송 제기를 통해 미국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미국 정부와 업계가 북한의 가상 자산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자금을 현금화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자금 세탁 활동에 계속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들이 특히 가상자산 탈취를 목표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지속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지난 5월 공개한 불법 금융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2년 가상자산 탈취로만 7억 2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절도 등 불법 활동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스콧 램브란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실 전략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계속 새로운 금융기술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재무부는 지난해 말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업체 신바드를 전격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또 FBI는 지난달 북한이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 분야 산업 종사자들을 노리고 악성 코드를 배포해 암호화폐를 훔치려 하고 있다며 경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반도 긴장 구조를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7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무기 개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5개 노르딕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핀란드 외무부의 아우티 하이바리넨 군비통제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main a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불투명한 협력이 증가하고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북한 외교관은 반박권을 얻어 노르딕 국가들의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의 핵 위협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촉발시켰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적대적 군사 행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력을 꾸준히 증강하도록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It is undeniable fact and history that the US nuclear threat, which has last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또 한반도와 그 주변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분쟁 지역으로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며 거의 매일 침략적인 성격의 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북한 정권 종말을 크게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핵무기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에 대해 1일 VOA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안보와 국제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이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 핵 군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tates must reaffirm the global norm against the use, spread and testing of nuclear weapons.
나카미츠 대표는 각국은 핵무기의 사용, 확산, 실험에 반대하는 글로벌 규범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규범을 뒷받침하는 수단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관련한 기존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핵전쟁이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제1위원회 회의는 러시아가 회의 중단을 거듭 요청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비동맹운동, 걸프협력회의, 아랍국가그룹, 동남아국가연합, 아프리카그룹, 노르딕 국가들만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외에 이스라엘 등이 반론권을 요청해 발언했습니다. 3일 시작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11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핵 보유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은 막지 못하고 동맹의 핵 개발만 막는다는 일각의 비난엔 북핵시설 공격을 반대한 건 한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신임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미안일 등의 협력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신임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의 거듭된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첫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외무상도 이것이 미래의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말해 이게 총리의 일회성 발언이 아님을 시사했는데요. 와일더 전 보좌관님, 이 계획은 얼마나 실행이 가능할까요?
You know, I'm a little perplexed by the fact that he has made such an emphasis on this.
예, 이시바 총리가 왜 이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의 주장 중 하나는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을 더 강력히 일본 방어에 묶어놓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연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5만 명 이상의 주일 미군이 있고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계획들과 일본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왜 우리가 더 강하게 묶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상이 현재 우리가 이미 갖춘 것에 뭘 더 가져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님,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일본 국내의 걸림돌은 뭔가요? 일본이 집단 방해에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발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Yes, there are so many obstacles to these suggestions. He's really a forward thinker to say it positively.
네, 이 제안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비현실적인 측면이 크죠. 먼저 일본이 집단 방위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정치적 환경부터 시작해보죠. 일본 헌법 9조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금지 사항은 자위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수년에 걸쳐 재해석됐지만 일본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집단적 방위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미국 핵무기의 공동관리라는 아이디어는 헌법 위배는 아니지만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에 위배됩니다. 사토 총리는 이 비핵화 3원칙 덕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비핵 3원칙은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 금지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사실 이미 여러 번 위반했죠. 미국과 일본은 비밀 합의를 통해 미국 군함이 핵무기를 반입한 것을 허용했고 2010년 일본 좌파 정부가 실제로 이 비핵 3원칙을 2.5원칙으로 수정해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일본이 핵 공유를 허용하는 2.5원칙으로 바뀔 날이 오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님은 미국의 최고 중국 전문가신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가 미국에도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No, because Asian NATO would be a very complicated structure.
아닙니다. 아시아판 나토는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될 겁니다. 동아시아의 우리 동맹들은 유럽과 달리 매우 다른 문화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중심축과 바퀴살 구조 상황을 유지해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조율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본부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어느 나라 수도에 둘까요? 일본은 도쿄를 원하겠죠. 하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시바 총리 취임을 축하하면서 일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4대 정치 문건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와이드 전 보좌관님,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의 안보 정책 방향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I'm absolutely sure they are. A lot of what the LDP
확실히 우려할 겁니다. 자민당과 이시바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중국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간의 긴밀한 새 방위 협력은 중국의 허를 찔렀고 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루손 섬에 새 기지와 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필리핀과 중국 사이엔 긴장이 흐르고 있고 중국은 필리핀을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합니다. 오커스와 쿼드, 이 모든 것들을 중국은 진영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에서 군비 증강을 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선 이건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타이완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게 매우 유용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고 그다음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무님, 이시바 총리가 현재 매우 좋은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Well, I hope he will, and I think he's off to a very good start, as you say, his second phone call to his.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두 번째 통화 상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죠. 그리고 한일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아주 많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일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수준은 유지할 겁니다. 기시다 전 총리가 이시바 총리를 지지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시다 전 총리의 후임이 누구인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임이 누구일지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의 주역이기 때문이죠. 그는 일본의 강제노동 배상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매우 용감한 선택이었죠. 문제는 그의 후임자가 이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더 진전시킬지입니다. 특히 그의 후임자가 전통적으로 일본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진보정당 출신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는데요. 와일드 전 보좌관님, IAEA가 비확산 체제를 지키는 주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You know, on these topics, I defer to Professor Gallucci at Georgetown.
이 문제에 관해선 조지타운대 갈루치 교수께 맡기고 싶네요. 그가 이 문제의 진정한 전문가니까요. 그가 말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건 군비 통제가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 ABM 등이 사라졌습니다. 비확산과 함께 군비 통제가 정말 진전되던 시기가 있었죠. 슬픈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가 물러섰습니다. 중국은 관심이 없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미라레 부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이 지난 3월 미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고요. 최근 세스 베일리 국무부 대북특별부 대표는 미국은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지만 대화의 출발점이 꼭 비핵화일 필요는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미국이 비핵화에서 북한과의 군비 통제나 위험 감소 대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님.
I think these are pragmatic responses to the reality that we all see that North Korea.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용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 사실을 인정한 건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를 의심스럽게 보겠죠. 정부는 말할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들이 현실을 설명할 때 그들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말이죠.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거고요. 목표로서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가까운 미래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이 헌신적이고 양심적인 미국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그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기쁩니다. 북한이 반응할지는 또 다른 문제죠.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부른 것이 반드시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동맹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두 분 이런 지적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Well, that is a fact. That is a fact. In the 1970s, South Korea was pursuing nuclear weapons.
그건 사실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했고 미국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해서 비핵 국가로 남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비확산의 리더가 됐죠. 북한에 대해서는 지렛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은 유일한 지렛대는 그들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우리 동맹인 한국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다시 한국전쟁을 촉발하고 서울에 대한 위협이 뒤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한국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한 데 대해 미국을 비판한다면 제 대답은 그 점은 유감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했나요? 가 될 겁니다.
And if I may defend myself, I spent most of the Bush administration trying desperately.
제 자신을 변호하자면 저는 부시 행정부 내내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헌신했고 부시 대통령과 중국도 헌신했습니다. 만약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지목했는데요.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무님, 북한은 과거 왕따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제정세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다른 수정주의 세력들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처럼 북한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새로운 적을 갖게 된 거 아닐까요?
I think North Korea is still a pariah. I think it's still a rogue state, the term we used to use. Calling it revisionist.
네, 북한은 여전히 왕따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불량 국가고요. 우리가 예전에 북한을 일컫던 수정주의자라는 용어는 좀 더 정중하고 북한은 아마 그 표현을 좋아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수정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들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뭉쳐서 더 많은 힘을 얻었을까요? 아마 그렇겠죠. 국가들이 함께 뭉치면 모두 조금씩 힘이 커지길 마련이죠. 하지만 일시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거래관계예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북한은 오래전에 이스라엘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들이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의 적국에 미사일을 판매 이전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보수단을 통해 보복공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대한 보복수단이 없지만 한국은 있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한 조치에 대해 불안해한다고도 했는데요. 와일드 전 보좌관님, 지금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하도록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I can tell you in my recent discussions with the Chinese, they're very worried about this question. In fact, they are asking us.
제가 최근에 중국 측과 논의해 보니 중국은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푸틴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북한에 무엇을 이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정보 채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일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력 과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엔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최근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둔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국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의심할 만한 활동을 탐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 감시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북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핵 개발이 결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선 만약 한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결과와 관계없이 철통 같은 동맹이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선 미국 내 확고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면서 수많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 내각하에서 양국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북핵 문제 외에 제기할 핵심 이슈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과 정치, 군사 교류, 사이버 안보, 환경, 금융위기 대비 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1년을 맞아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납치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석방도 촉구했는데요. 심현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심 기자, 7일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꼭 1년이 되는데요. 백악관 등 여러 미국 정부 부처가 희생자들을 추모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은 테러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서 미국인 46명을 포함해 1,20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지 1주년, 그리고 미국인 12명을 포함해 25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인질로 잡힌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그날의 희생자들을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인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인질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남은 인질들을 모두 무사히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들도 거론하면서 휴전을 촉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일으킨 분쟁 때문에 역사는 10월 7일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어두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었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현지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이 쇄도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이 전쟁을 끝낼 휴전 합의를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 안전과 존엄, 평화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테러 공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유대교 촛불 점등 의식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의 성명을 내놓았다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에서 2023년 10월 7일의 공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날 하마스가 저지른 일은 잔혹하고 역겨운 악행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는 10월 7일의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직 억류돼 있는 7명의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인질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이스라엘이 이란과 하마스와 같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또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유대계인 남편 더그 에모프와 함께 기념식수도 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부통령 관저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남편과 함께 이 정원에 석류나무를 심었는데요. 석류나무는 유대교에서 희망과 정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나무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존엄, 안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항상 믿음을 가지라고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for years to come, this pomegranate tree will stand here, spreading its roots and growing stronger.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발표하고 또 휴전을 촉구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마스의 공격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미국은 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휴전 합의에 도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동등하게 안전과 존엄, 기회와 자유를 누릴 공동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It is far time to end this conflict and to begin the work for a common future for Israelis and Palestinians with equal measures of security, dignity.
네, 미국 국방부의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떤 성명을 발표했습니까?
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 땅을 공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정착 해법으로 거론해온 이 두 국가 해법을 권고한 것입니다.
네, 유엔에서도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프라밀라 패튼 분쟁 하마스 성폭력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이날 10월 7일 가자지구 주변 여러 지역에서 강간과 집단 강간을 포함한 분쟁 관련 성폭력이 자행됐고 이후 인질에 대해서도 이런 성폭력이 저질러졌다면서 여전히 억류 중인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인질들의 석방과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질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도 이 폭력의 순환을 끝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로부터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1주년을 맞아 미국 정부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시키로닉스는 북한 해킹 조직인 APT-37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PT-37은 심지어 캄보디아 등 북한의 동맹을 대상으로도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키로닉스에 따르면 APT-37은 한국 외에도 동남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해온 오랜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파워쉘을 기반으로 한 베일쉘이라는 은밀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주로 피싱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싱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가 포함된 zip 파일이 첨부돼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열면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이번 공격의 주요 목표는 캄보디아로 보이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시키로닉스는 밝혔습니다. 시키로닉스는 공격자들은 보안 체계를 우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신뢰받는 시스템 도구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이버 공격은 피싱 이메일을 통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통해 받은 파일 중에서 발신자가 신뢰할 수 없을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말라면서 외부 링크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Z파일은 이번 공격에 활용된 주요 파일 형식이라면서 비밀번호로 보호된 Z파일도 활용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휴대폰은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휴대폰으로 통화는 물론 뭔가를 시청하거나 자료를 검색하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통신의 자유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네.
한국 정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이에 대해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예,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라남도 한 고등학교 재학생의 진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 학생은 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등교 시 일괄 수거해서 하교 때 돌려주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수업 중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은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는 학교 측의 조치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사안이어서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관련 규정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에서는 반발과 진정이 계속돼 왔는데요.
그렇군요.
위원회가 이번에 이전과는 아예 다른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어제 위원 10명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앞서의 고교생이 제기한 안건을 논의했고 결국 표결을 통해서 기각 8명, 인용 2명으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양측은 어떤 논리를 펼친 건가요?
예, 기각을 주장한 의원들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거와 보관은 장점이 단점보다 적지 않고 피해 최소성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에 인용을 주장한 의원들은 휴대폰 일괄 수거를 규정한 학내 규정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부터 교내 휴대폰 지침을 시행해서 초중고 전체 학교에서 일과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5살 미만 학생들에게 학교 안과 밖에서의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요. 미국은 공립학교 77%가 교내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예, 공직에 진출한 지 1년에서 5년 정도 된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지난 10년간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저연차 공무원 퇴직이 얼마나 증가했길래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거죠?
예, 우선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를 보면요. 2014년에 500여 명에서 2016년에 약 1,000명, 2019년에 1,700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3,000여 명으로 10년 사이에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개된 것인데요. 같은 기간에 1년에서 3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은 2,300여 명에서 5,600여 명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은 2,400여 명에서 4,900여 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공무원은 한때 그 안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그런 직업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가요?
예, 언론들은 다양한 이유를 꼽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에 비해서 낮은 급여와 네. 경직된 직장 문화, 민원 등 대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는 당연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오히려 공무원 급여 등은 점차 나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급증하는 건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이른바 MZ세대의 특성과 함께 민간 분야 직종이 크게 다양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현직 공무원 중에서도 퇴직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동아일보는 조용한 공직 탈출을 준비하는 젊은 공무원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중앙부처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한 31살 이모 씨는 이 신문에 저연차가 하는 말이면 일단 듣지 않고 상명하복식으로 일을 시키는 문화에 지쳤다며 차라리 전문성을 쌓아서 주도적으로 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루트로 의심받고 있는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싣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이곳에선 컨테이너가 쌓였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5일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길이 110m에 달하는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선박은 적재함을 개방한 채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한 상태이며 부두에는 컨테이너들이 약 100m 길이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들은 길이 6m, 폭 2.4m 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약 7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층으로 적재된 경우 그 수는 두세 배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두에는 앞서 지난달 15일에 대형 선박이 입항한 이후 컨테이너가 사라졌다가 다시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8일부터 컨테이너가 급속히 쌓이기 시작해 3일에는 부두 한 면을 가득 메운 모습이 확인됐고 이번에 실제로 이틀 만에 대형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앞서 VOA는 이 일대에 컨테이너가 급속히 쌓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계속 쌓이고 있는 곳은 북한 전용 부두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중국 전용으로 사용되던 북쪽 부두에 약 130m 길이로 컨테이너가 적치된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이 부두는 선박의 입출항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북한 전용 부두에서만 컨테이너가 확인됐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꾸준히 컨테이너가 쌓이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라진항은 앞서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서 약 6m 표준 규격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되는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테이너들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운송된 후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대형 선박이 라진항에서 포착된 이후 이곳에서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이날 발견된 선박까지 모두 23척이 이 부두를 드나들었습니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엔은 여러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최근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forces for their rumor of arms.
바실리 내변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지난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무기 거래에 대한 물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여기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